부유의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어제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 헤르손에 미사일 공격을 가해 3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날 공격으로 또 병원 한 곳과 학교가 파괴됐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와 별개로 올레 시네후보우 하르키우 지역 주지사는 하르키우 북동쪽 마을의 주거용 건물에도 미사일 한 발이 떨어져 노인 한 명이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영상연설에서 상황이 매우 어렵다면서 도네츠크 지역의 바흐무트와 솔레다르, 기타 지역에서 러시아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전쟁을 장기화해 우크라이나 군을 소멸시키려 한다며 서방국들의 신속한 추가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한국을 방문한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오늘 한국 정부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늘려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투기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숄츠 총리는 29일자 독일 타게스 슈피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무기체계를 놓고 서로 앞지르기 위해 지속적으로 경쟁하는 것은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투기 지원 가능성은 전혀 이슈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숄츠 총리의 이날 발언은 최근 독일이 대대병력 규모의 레오파드2 탱크를 지원하기로 결정하는 등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국들의 군사 지원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공격에 맞서기 위한 장거리 미사일과 전투기 지원을 서방국들에 촉구했습니다. 러시아는 30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국들의 추가적 무기 지원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우크라이나 외교부 부장관이 독일의 잠수함 지원을 공식 요청한 데 대해 묻는 질문에 서방국들이 그런 요구를 북돋우면서 무기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공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방국들의 추가 지원은 중대한 상황 악화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 국가들이 점점 더 분쟁에 직접 관여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또 추가 지원은 사태 진행을 바꿀 잠재력이 없으며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독일과 미국이 레오파드2와 M1 에이브람스 탱크 지원을 각각 발표한 이후 장거리 미사일과 전투기 지원을 추가로 요구해왔습니다. 터키 정부가 어제 핀란드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가입 문제를 스웨덴과 분리해 다룰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는 핀란드에 다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면서 스웨덴은 우리의 메시지를 보면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다만 핀란드가 스웨덴이 했던 것과 같은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의 터키 대사관 인근에서 발생한 반터키 시위에서 시위대가 쿠란을 불태운 데 대해 우리 대사관 앞에서 신성모독을 허용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나토 가입에 대해 우리의 지지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메블루트 카부소글루 터키 외무장관은 문제가 있는 나라와 덜 문제가 있는 나라 사이에 차이를 두는 것은 공정한 접근법이라면서 나토와 회원국들이 결정을 내린다면 우리는 핀란드와 스웨덴의 가입 신청을 별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1940년대 말부터 중립국 지위를 유지해온 핀란드와 스웨덴은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나토 가입 절차를 진행해왔습니다. 두 나라의 나토 가입은 30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하며 현재 헝가리와 터키의 승인 절차가 남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코로나19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WHO 국제보건긴급위원회의 권고의견에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위원회는 지난 27일 코로나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유지 여부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코로나 대유행이 전환점에 있다는 긴급위 측의 의견을 인정한다면서 신중히 상황을 탐색하면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부정적 영향력을 완화하라는 조언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30일 월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사이버 업계 전반에 취약한 보안으로 10억 달러 이상을 탈취해 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서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고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북러 무기 거래소를 폭로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차 지원 계획을 밝힌 데 대해 고위급 차원의 잇단 비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구름 많고 전 지역 오전부터 가끔 눈 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하 2도, 최고는 영하 6도에서 영상 7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암호화폐 시장의 보안 취약성을 거론하며 북한 해커들이 10억 달러 이상을 탈취해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은 암호화폐 관련 불법 활동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이 27일 북한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10억 달러 이상을 탈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암호화폐의 위험성을 경감하기 위한 정부 로드맵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보안 취약성을 지적하며 북한 해킹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백악관은 업계 전반에 취약한 사이버 보안으로 북한이 10억 달러 이상을 탈취해 공격적인 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정부 지침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아라티 프라바카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 세실리아 라우스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나왔습니다. 보안 취약성 등 암호화폐 관련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상기하며 정부의 대응 방향을 소개하고 있는 이번 지침은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을 유일하게 특정 사례로 거론했습니다. 백악관은 2022년은 암호화폐의 힘든 한 해였다면서 행정부로서 우리는 암호화폐가 금융 안정성을 훼손할 수 없도록 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나쁜 행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일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정부 기관들은 필요시 법 집행을 강화하고 새로운 지침을 발표해왔다면서 그러나 지난해 사건들은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백악관은 언급했습니다. 또 미국은 돈세탁과 테러리스트 자금 조달과의 싸움에서 이미 세계에서 선도적이라면서 법 집행기관들은 디지털 자산 관련 불법 활동과 싸우기 위해 재원을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의회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암호화폐 관련 규제기관의 권한을 확대하고 법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불법 금융활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암호화폐 중개자가 범죄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의회가 연기금과 같은 주요 기관이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며 암호화폐와 광범위한 금융 시스템 간의 관계를 심화하는 입법은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백악관은 정부는 더 저렴하고 빠르며 안전하고 접근성 높은 금융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책임 있는 기술 혁신을 전적으로 지원한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이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에 상응하는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해 주요 암호화폐 해킹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됐습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해 북한이 지난 2년 동안에만 10억 달러가 넘는 암호화폐와 경화의 사이버 탈취를 통해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앤 뉴버거 백악관 사이버 신기술 담당 부보좌관도 북한은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얻기 위해 사이버를 활용한다며 최고 3분의 1 이상을 이렇게 충당하는 것으로 추산한다고 밝혔었습니다.
They use cyber to gain. We estimate up to a third of their funds to fund their missile program.
최근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지난해 6월 하모니의 호라이즌 브릿지에 1억 달러의 가상화폐 탈취 사건이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 라자루스 소행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재무부는 지난해 5월과 8월에 각각 북한이 탈취한 암호화폐 세탁에 사용된 믹서 서비스 블렌더와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서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고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미한일 3국 공조와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미한 동맹의 역할 등도 주요 의제로 꼽았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군사 전문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오는 31일 서울에서 열리는 미한 국방장관 회담의 주요 의제로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꼽았습니다.
Well, I think that President Yoon has made it very clear that he thinks Koreans need a greater clarification of U.S. extended deterrence.
베넷 연구원은 27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 확장 억제력에 대한 보다 정확한 설명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한국이 맹목적으로 폐구산을 억제력으로 받아들이던 시기는 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국은 미국의 확장 억제 실행 계획과 사용 방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중국의 핵 위협이 증가하고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와 규모로 미사일 시험을 하는 것에 대해 한국 사람들이 많은 의문을 제기했다면서 미국이 핵우산에 대한 신뢰를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27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이종섭 한국 국방장관이 31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국방장관이 만나는 것은 지난해 11월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 안보협의회 이후 석 달 만입니다. 또 오스틴 장관이 한국을 찾는 것은 2021년 12월 이후 1년 1개월 만입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도 2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확장 억제 실행 계획이 이번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f North Korea to use South Korea, you know, nuclear weapons against it, you'll talk about how the United States will respond up to and including nuclear, you know, retaliation.
코브 전 차관보는 특히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응해 확장 억제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연구원은 27일 VOA와의 통화에서 미한 국방장관이 이번 회동에서 동맹의 다양한 안보 현안들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ut I think they'll be talking about the entire range of security issues for the alliance. I think that's pretty obvious. You know, starting with North Korea, its nuclear missile programs.
맥스웰 연구원은 먼저 두 장관이 북한 핵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미한일 3자 간 통합 미사일 방어 훈련 가능성에 대해 이미 발표한 적이 있다며 미국은 북한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와 관련해 한일이 가졌던 논의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맥스웰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한국, 일본, 미국 3국 모두의 안보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통합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을 향한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베넷 연구원도 미한일 3국 협력이 확실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미국은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맞서 함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한일 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베넷 연구원은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미한 동맹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이번 회담의 의제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China is growing its nuclear forces at an incredibly rapid rate. It's becoming much more threatening itself.
베넷 연구원은 중국의 핵무력이 급격한 속도로 증강되고 있으며 타이완에 대한 위협도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타이완 침공이 재난이 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영내 핵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런 위험한 전쟁을 막기 위한 준비를 해야만 한다며 만일 그런 일이 벌어질 경우 한국의 지원을 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브 전 차관보는 미국과 한국이 일본의 방위비 증액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Yeah, I think so. The Japanese obviously have gotten over the 1% of GDP for defense. They're increasing it.
코브 전 차관보는 이번 회담에서 GDP 1%를 넘게 방위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늘릴 계획인 일본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관해서도 이야기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지난달 방위비를 2027년까지 국내 총생산의 2% 이상 증액하는 내용을 담은 새 국가 안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밖에 코브 전 차관보는 러시아와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지원 문제도 이번 회담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전 세계 50개국이 관련돼 있는 가운데 특히 한국에 비축돼 있는 많은 탄약을 우크라이나로 보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은 미국이 북러 무기 거래소를 폭로하고 우크라이나에 전차 지원 계획을 밝힌 데 대해 고위급 차원의 잇단 비난 담화를 냈습니다.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가 기정사실화되는 데 대한 맞대응과 함께 미국과의 대결 국면에서 러시아를 확실한 우군으로 만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7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낸 담화에서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차 지원 계획을 강력 규탄하면서 러시아 군대와 인민과 언제나 한 전호, 즉 참호에 서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미국이 러시아를 파멸시키기 위한 대리전쟁을 확대해 패권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흉심에 따른 것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김 부부장 담화 이틀 뒤인 29일엔 권정근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권 국장의 담화 또한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차 지원에 대한 규탄을 담았지만 미국 측이 최근 제시한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증거에 대한 반박에도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권 국장은 담화에서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자작 낭설을 계속 퍼뜨린다며 정말로 재미없는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앞서 지난 25일 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31대 M1 에브럼스 전차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을 보여주는 김 부부장의 담화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러시아에 대한 노골적 지지를 담고 있는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한 참호에 서 있겠다는 표현은 향후 러시아에 대한 군사지원과 경제협력 등을 공식화할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성렬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 교수입니다.
그동안에는 러시아에 탄약을 제공하던 또 여러 가지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독립 선언한 도네츠크나 루안스크에 휴전이 되면 북한 건설 노동자들을 보내겠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는데 지금 한참 얘기하는 것은 이런 공개적으로 부인해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노골적으로 하겠다 뭐 이런 의사로도 볼 수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국제사회 비난의 대상이 된 러시아를 확실한 우군으로 만들기 위한 의도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위성락 전 러시아 주재 한국대사는 북한은 러시아를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패권적 압살 정책 피해자로 여기는 교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 인식과 함께 치열해지고 있는 미국과의 대결 국면 속에서 러시아와 한층 밀착하려는 양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서 미러 대립이 극적으로 심화됐고 이것은 미중 대립하고 맞물려서 결국 미국 서방대 중러 대립이 되었어요. 이 구도 속에서 북한이 미국과 대결하고 도발을 계속하기 위해서 연대할 상대는 역시 중국과 러시아인데 현실적으로도 이게 필요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러시아에 대해서 연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하는 거죠.
김 부부장의 담화가 동북아에서 북중러 대 미한일 간 신냉전 구도가 본격화하는 신호탄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 부부장이 이전에 내놓은 담화들이 북한과 직결된 문제를 둘러싼 미국이나 한국에 대한 비난 일변도였던 데 비해 이번 담화에선 우크라이나 전쟁을 놓고 북한 최고위층의 진영구도를 부각시킨 국제정세 인식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미국이 서방 나라들은 물론 특등 앞잡이들을 반러시아 전선에 동원하려고 한다며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비난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도 지난 당 전원회의에서 신냉전 구도를 공식 언급했지만 이는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라기보다는 미국과의 대결 구도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전략적 의도가 깔린 발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 교수는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경우에 따라서 미국과 과도한 경쟁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갈 여지가 있다며 다음 달 초로 예정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을 주목했습니다. 박 교수는 김 부부장의 담화가 이런 유동적인 대외 환경을 감안해 국제사회에서 수세에 몰린 러시아를 자기 편으로 강하게 끌어당기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북한이 7차 실험을 했다. 그러면 유엔 안보리가 소집이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추가 제재를 당연히 논의할 텐데 중국이 기권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반대를 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러시아에 완전히 붙어서 보험을 들고 있다. 김여정까지 나서서 하고 있다는 거죠.
권정근 국장의 담화에 대해선 미국이 제기한 북러 무기 거래설이 기정사실화하는 데 대한 경계심이 크게 작용한 맞대응 차원이라는 관측입니다. 미 백악관은 지난 20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고 있는 민간 용병회사 바그너 그룹에 북한이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며 위성사진 두 장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권 국장의 담화가 미국이 제시한 증거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은 들어있지 않다며 미국 측의 우크라이나 전차 지원에 대해 비난을 하면서 자신을 정당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공격용 무기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결국 이제 자신들의 러시아 지원을 정당화시키는 하나의 명분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경고를 미리 하는 게 아닌가 하는 판단도 들어요.
박원곤 교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국제사회와 미국 내 비난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을 노골화하긴 향후 대미 협상 등을 고려할 때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이 앞으로도 무기 거래설에 대해 적극 반박하면서 은밀한 방식으로 러시아를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미국의 우크라이나 탱크 지원을 비난한 것과 관련해 백악관은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 거래 사실도 거듭 지적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백악관은 27일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잔혹한 전쟁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우크라이나에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은 이날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미국의 우크라이나 탱크 지원을 비난한 것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또한 북한이 바그너에게 무기와 탄약을 제공함으로써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작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규탄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5일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31대의 M1 에이브람스 탱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27일 담화에서 우크라이나에 지상공격용 전투장비를 밀어넣음으로써 전쟁 상황을 계단식으로 확대하고 있는 미국의 처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서방이 자랑하는 그 어떤 무장 장비도 영웅적인 러시아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전투 정신과 위력 앞에 모조리 불타버려 파철더미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비난에 대해 백악관은 지난주 북러 무기 거래 정황을 포착한 위성 사진을 공개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우리는 북한 관리들이 바그너에게 무기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거짓으로 부인하는 것을 봤지만 우리가 말해왔던 것처럼 북한은 작년 말 바그너가 사용할 보병 로켓과 미사일을 러시아에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NSC 대변인은 지난주 우리는 이 최초 무기 전달 이미지를 공개했다면서 관련 위성 사진은 지난해 11월 18일에 5량의 러시아 열차가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부분적으로 우리의 제재와 수출 통제로 인해 러시아가 외국으로부터 무기를 찾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바그너에게 전달된 물자의 양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장의 역학을 바꾸지 못했다고 평가한다면서 그러나 바그너가 계속해서 북한의 무기 체계를 전달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NSC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한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워싱턴에서 한국 핵무장 논의가 더 이상 금기가 아니라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미한 동맹을 훼손하고 한국의 국제적 입지 또한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전통적 반대 기류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안보 우려에 더욱 귀 기울이고 억제력 제공을 서두르는 분위기는 이전과 달라졌지만 공개적 핵무장 논의에 대한 거부감은 여전히 심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28일 영상으로 공개된 VOA 워싱턴 토크 프로그램에서는 주류 담론이 돼가는 한국 핵무장론에 대한 워싱턴 일각의 부정적 시각과 잠재적 위험 요인을 살펴봤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연대를 맺고 미국 등 서방과 대립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역내 역할과 동향과의 공조 방향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와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을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피츠패트릭 부차관보님, 최근 들어 한국의 자체 핵무장 관련 사안을 자주 듣습니다. 이 방안은 지난 수십 년간 워싱턴 조야에서 지지받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최근엔 미국의 반응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못 박는 게 아니라 한국을 안심시키는 데 중점을 두죠. 어떻게 보십니까?
You're absolutely right that for many years it was a very strong no. The United States has a
지금 하신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한국 핵무장은 절대 안 된다고 했죠. 미국 행정부는 모두 보편적인 비확산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동맹의 핵무기 획득도 반대하면서요. 타이완, 일본, 한국 등에서 그런 사례를 볼 수 있죠. 지금은 그런 태도가 조금 바뀐 게 맞습니다. 한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됐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한 반응을 보여야 했던 겁니다. 한국 정부의 뺨을 때리며 안 된다고 말하진 않을 것입니다. 소중한 동맹을 그렇게 다뤄선 안 되니까요. 조용히 처리하면서 한국 스스로 그것이 나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신속히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에 한국이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절대적으로 준수할 것이고 미국의 확장 억제를 가치 있게 받아들인다고 말한 것을 봤습니다. 몇몇 예외는 있겠지만 한국의 핵무기 보유를 좋은 방안으로 여기는 미 정부 관리나 안보 전문가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미미한 이익만 줄 것입니다. 그런 게 있다면요. 그리고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핵무기 배치에 따르는 대가입니다.
어떤 대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It will provoke China and Russia, who now will target South Korea. North Korea.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을 표적으로 삼게 될 것입니다. 북한은 한국이 핵무기를 생산하기 전에 공격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의 모욕이 될 것입니다. 미국을 동맹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이야기니까요. 경제적으로도 큰 비용이 들 것입니다. 한국에서 가동 중인 25개 원자력 발전소에 어떤 나라도 연료를 공급하지 않을 테니까요. 한국의 국제적 위상도 바꿀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은 좋은 나라로 통합니다. 많은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요. 그런 한국이 NPT에서 탈퇴하면 불량 국가까지는 아니라도 국제사회에서 덜 환영받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클링너 연구원님, 미국에서 오랫동안 금기시되어 온 주제인데요. 그런데 요즘엔 꽤 많은 전문가가 관련 논의를 하고 있고 제안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It's certainly been a topic of discussion, but I don't think there has been really a change in attitude of what the US policy should be.
확실히 논의 주제가 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책에서 실질적 태도 변화는 없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한국에선 미국 전술 핵무기 재도입이나 자체 핵무기 프로그램 혹은 핵 공유 관련 논의가 있었죠. 주로 비주류에서 옹호됐었는데 이제는 주류 논의 주제로 편입됐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면서 미국이 서울을 위해 시애틀이나 샌프란시스코를 희생하겠느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또 많은 일본, 한국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 재선이 미군 철수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했죠. 한국의 민족적 자존심도 한몫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은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느냐는 것이죠. 한국 핵무장 논의가 주류가 된 건 이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역대 한국 정부는 핵 개발에 관심 없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것을 옹호했다가 곧바로 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혹은 당국자들에게 철회를 지시했겠죠. 미국은 그런 행동의 대가를 물밑에서 언급했을 것입니다. 언론 등이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미국은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전까진 논의할 만한 주제가 아니었고요. 미국은 한국을 지금까지 안심시키기 위해 취한 모든 조치뿐 아니라 물리적 행동까지 보여주려 애쓰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원하는 걸 다 할 순 없지만 지금처럼 조용히 처리하는 게 최선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인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확장 억제 논의를 가속화하는 게 과거와 다른데요.
The US has pointed out we have a treaty that where we have vowed to defend South Korea.
미국은 한국 방위를 서약한 조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확장 억제 약속도 있고요. 대통령과 고위 관리들이 수년간 우리의 공약을 언급했습니다.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새겨진 3만 6천 명의 미군 장병의 이름이 한국 방위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보여줍니다. 물론 한국에 배치된 미군 장병 2만 8,500명도 그런 약속의 징표입니다. 미국이 한국과 운용 중인 연합방위사령부도 그렇죠. 대규모 군사훈련도 재개했습니다. 2018년 취소된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 배치도 재개됐고요. 미국과 한국군은 이런 움직임이 계속되고 올해 분명히 확대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미국은 말뿐 아니라 전략 자산 재배치와 같은 가시적 의지를 통해 한국을 안심시키려 합니다. 우리가 핵 계획 그룹을 신설하거나 물밑 협상을 통해 다른 양자 메커니즘을 만들지는 좀 더 지켜볼 일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런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피츠패트릭 부차관보님,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다음 달 중국을 방문합니다. 블링컨 장관이 중국 측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당신들이 북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한국이 핵무장을 할 것이고 일본도 그럴 것이다 라고요. 이것이 중국을 압박하는 방안이고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도구라는 제안도 있는데요.
Yeah, I saw that former National Security Advisor John Bolton implicitly recommended.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발언이 나온 적이 있죠.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딕 체니 부통령은 중국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체니 전 부통령의 그런 발언이 어리석다고 봤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변국들이 북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중국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굳이 말해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 블링컨 장관이나 다른 미국 관리가 공개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건 일본과 한국의 핵무기 개발에 청신호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런 신호를 줘선 안 됩니다. 중국과의 협상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북한 핵무기 문제를 우선시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이에 관해 중국과 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나 한국의 핵카드는 전혀 도움되지 않을 것입니다.
피츠패트릭 부차관보님,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관련 문제를 논의해보죠. 미국 재무부는 러시아 바그너 그룹과 연계된 개인과 기관을 제재했는데요. 바그너 그룹은 일본 등 다른 나라의 제재도 받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제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 중국 같은 나라와 전략적, 협력적 관계를 맺고 있죠. 하지만 미국은 인도태평양에서 한국이 전략적 파트너가 되길 원하는데요.
Well, the United States certainly would like South Korea on its side as it deals with these troublesome.
물론 미국은 이런 골치 아픈 나라를 다루는 데 있어 한국이 같은 편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는 경우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 상황에 적용하면 더욱 그렇죠. 러시아는 국제 질서를 엄청나게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이웃 국가를 침공하고 전쟁 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죠. 한국은 분명 러시아에 대항하는 국제적 연맹에 합류해 러시아를 제재해야 합니다. 한국이 다른 나라들만큼 하지 못한 건 유감입니다. 중국은 상황이 다릅니다. 중국의 위반은 교묘합니다. 세계 질서에 대한 위반까지는 아닙니다. 또 한국은 중국의 주요 무역국입니다. 우리는 그런 점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중국과 관련해선 편향된 말을 한국에 합니다. 러시아와는 다르게 말이죠.
피츠패트릭 부차관보님, 유엔군 사령부는 한국과 북한 모두 무인기를 날리면서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Well, first of all, I read that. I thought it was very interesting that the UN command, you know, basically a Western institution, is criticized.
서방기구인 유엔사가 양쪽 모두를 비판한 것을 흥미롭게 봤습니다. 특이할 정도로 공정했죠. 북한이 먼저 무인기를 보낸 건 누구나 압니다. 한국은 대응 차원이었고 그래서 정당화될 수 있었죠. 양쪽 모두 위반했다고 지적한 건 유엔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여줍니다. 국제적 입지를 강화한 것이죠.
클릭너 연구원님, 한국군은 무인기 대응에 앞서 주한미군 사령관과 공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유엔군 사령관이기도 한데요. 유엔사 결론에 모순이 있다고 보시나요?
Well, the South Korean military later said that they did not see the drones as an emergency.
한국군은 이후 무인기 사태를 긴급 사안으로 보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일상적이었다고 했죠. 한국군 병력에 대한 임박한 위협으로 간주한 대응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 유엔군 사령관은 모두 한 사람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령부의 사령관으로서 각기 다른 역할과 책임, 임무를 갖고 있죠. 이 역할은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유엔사는 당시 한국의 조치를 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순수한 군사적 관점에선 비례적 대응으로 볼 수 있죠.
피츠패트릭 부차관보님,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은 최근 저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한미군을 중국의 지배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중국을 안보 위협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건데요. 북한 당국자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 보시나요?
Yeah, I thought that was very interesting that that he reported this 4 years later, but it's very interesting.
4년이 지나서야 이런 내용을 밝힌 건 매우 흥미롭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죠. 북한 지도자가 이런 말을 한 게 처음은 아닙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도 김정일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비슷한 말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이 한국에 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평화유지군으로 유용할 것이라면서요. 우리는 중국이 두렵다는 말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김정은도 같은 말을 했다는 게 흥미롭습니다. 좀 더 직접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최고 지도자와의 대화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이 북한에 가서 그런 대화를 한 사실에 박수를 보냅니다. 아무 소득도 없었던 건 유감이지만요. 북한의 공식 성명이 최고 지도자의 실제 생각과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클링너 연구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It certainly was an interesting comment. And I think sort of two issues. One is
확실히 흥미로운 언급입니다. 두 가지를 짚고 싶은데요. 김정일의 말처럼 북한의 인식이 실제로 그렇다면 왜 주한미군을 비핵화 대화 진전의 가장 큰 장애물로 지목했느냐는 점입니다.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양쪽 측면을 모두 내세웠다고 봅니다. 동시에 북한 지도자 3대의 중국에 대한 우려는 한결같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각에선 중국이 북한을 통제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북한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중국이 북한에 점프하라고 말하면 북한은 얼마나 높이서 뛸까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분명 사실이 아닙니다. 한반도 5천년 역사를 잘못 해석한 것이죠. 북중 관계는 복잡합니다. 더 이상 순망치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북한은 미국보단 중국에 대해 우려해야 한다고 자주 말합니다. 미국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복잡한 북중 관계를 반영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미국 협상가에 관심을 끌려고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클링너 연구원님, 바이든 행정부가 마침내 북한 인권 특사를 지명했습니다. 6년 만인데요. 왜 이렇게 늦어진 걸까요?
Well, first of all, it's very welcome news. It will elevate North Korean human rights as a
우선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번 지명은 북한 인권 문제를 미국의 전반적 대북 정책의 한 부분으로 승격시킬 것입니다. 지명이 지연된 이유와 관련해 관료적, 행정적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몇몇 사람들에게서 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 인권 특사 지명이 진작 이루어지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는 트럼프 행정부 4년 내내 공석이었죠. 인권 문제의 우선순위를 낮게 봤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당시 북한과 협상과 대화를 했다는 걸 고려하면 더욱 그렇죠. 따라서 매우 환영할 만한 소식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인권 침해와 반인륜 범죄에 대한 집중과 비판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신호이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자신의 정책에서 인권 문제를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인권 침해를 고의로 경시했습니다. 북한의 손을 내미는 데 방해가 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국과 한국 모두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는 노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와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탈북민 일가족의 생생한 탈출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세계적인 독립영화제에서 관객상을 수상했습니다. 주최 측은 탈북 가족들의 위험천만한 여정을 통해 관객들이 결코 본 적이 없는 세계를 드러낸 영화라고 평가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9년 자유를 찾아 북한을 탈출하는 일가족 5명의 험난한 여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유토피아를 넘어서가 올해 썬데스 영화제 관객상을 받았습니다. 썬데스 영화제는 27일 홈페이지에 올해 모든 수상작을 발표하며 유토피아를 넘어서를 관객상 5편에 포함했습니다. 영화제는 숨겨진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영상이 북한의 압제에서 벗어나려는 가족들의 위험천만한 여정에 우리를 더욱 몰입시켰다며 그동안 관객 대부분이 본 적 없는 세계를 드러냈다고 소개했습니다. 유토피아를 넘어서는 일가족 5명의 생사를 오가는 탈북 여정과 이들을 돕는 한국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앞서 썬댄스 영화제는 관련 작품의 핵심에는 남겨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자녀를 다시 만나기 위한 필사적인 어머니와 국경을 넘어 험준한 산으로 위험한 여정을 떠나는 어린아이들, 노령의 할머니 등 일가족 5명과 또 이런 절실한 영혼을 덮는 사명을 가진 신의 남자가 있다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영화는 넷플릭스 다큐 영화 기쁨의 도시로 여러 영화제에서 수상 경력이 있는 매들린 개빈 감독이 제작했고 로베르타 코엔 전 미국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와 수미테리 윌슨 센터 아시아 국장 등이 프로듀서로 참여했습니다. 또한 탈북민 출신 인권운동가인 이현서 씨, 탈북민 구출을 지원하는 민간단체 링크의 하나송 대표 등이 책임 프로듀서를 맡았습니다. 미국 대중문화 전문 매체 할리우드 리포트는 지난 26일 유토피아를 넘어서는 탈북을 시도하는 가족과 그들의 탈출을 가능하게 한 영웅적인 한국인 목사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깊이 담겼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80대 노모를 포함한 일가족이 강을 건너고 산을 오르며 어두운 열대의 우림을 헤매며 자유를 찾아 나서는 모습은 관객들의 숨을 멎게 한다고 평했습니다. 영화 정보 사이트 IMDb에는 강렬하고 놀라운 작품이라며 어둡고 파괴적인 북한 정권으로부터 도망치려는 한 가족의 가혹한 현실을 드러낸 가슴 아픈 이야기라는 평이 올라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자체 핵무장 발언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한국이 핵무장에 나설지 미국이 전술 핵을 재배치할 가능성은 없는지 선택에 따른 장단점은 무엇인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자체 핵무장 발언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와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핵위협이 더 심각해질 경우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더 문제가 심각해져가지고 여기 뭐 대한민국에 무슨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그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을 언급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북한이 노골적으로 한국을 겨냥해 핵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이미 사실상의 핵보유국입니다. 우선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비롯해 6차례나 핵실험을 실시했고 지금은 수십 개의 핵탄두를 확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북한이 20에서 80개 정도의 핵탄두를 보유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또 핵탄두를 쏠 수 있는 투발수단인 미사일도 다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포함해 총 40회에 걸쳐 65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게다가 북한 수뇌부는 한국을 겨냥해 핵공격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9월 핵 법제화를 한 데 이어 12월 31일에는 한국 전역이 핵 사정권에 들어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남조선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 핵 탑재까지 가능한 것으로 하여
현재 한국이 직면한 문제는 핵무기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핵으로 무장한 북한의 위협에 맞서느냐 하는 겁니다. 한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체 핵무장을 하는 겁니다. 핵무기는 대표적인 비대칭 무기입니다. 적대국이 핵무장을 할 경우 아무리 재래식 전력을 강화해도 당해낼 수 없습니다. 핵은 핵으로만 막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인도와 파키스탄이 그런 예입니다. 지난 1998년 5월 인도가 핵실험을 실시하자 적대관계였던 파키스탄도 보름 뒤에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이 핵확산 금지조약 NPT에서 탈퇴해 핵무장에 나서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말합니다. 미국 다트머스 대학의 데릴 프레스 교수는 자국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태 시 NPT를 탈퇴할 수 있다는 NPT 조약 10조를 근거로 한국의 핵 보유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I think South Korea is legally justified and ethically justified in withdrawing.
그러나 로버트 아이논 전 미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한국의 핵무장은 법적 차원이 아닌 국익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It's a question of whether this is a good idea for South Korea, for the region, for the world.
한마디로 핵무장으로 인해 치르는 대가가 이익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남북 간의 핵 경쟁이 벌어지는 것은 물론 미한 동맹이 약화됩니다. 게다가 중국이 한국에 보복 조치를 할 공산이 큽니다. 또 한국은 원자력 발전소 25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무장을 할 경우 국제 핵공급 그룹 NSG는 한국과 원자력 협력을 중단할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 원전의 원료인 농축 우라늄 공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안은 전술핵 재배치입니다. 이 방안의 장점은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전술핵 무기를 다시 한국에 배치하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이 핵도발을 할 경우 핵으로 응징하겠다는 미국의 확실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 전술핵 재배치로 한국민에게 가시적인 신뢰를 줄 수도 있습니다. 단점은 전술핵을 재배치할 경우 군사적 취약성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현재 미국이 갖고 있는 전술핵은 B-61 전술 핵폭탄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지난 1991년 미국이 한국에서 전술 핵무기를 철수할 때만 하더라도 미군은 155mm 곡사포용 핵폭탄, 핵지뢰 핵배낭 등 다양한 전술 핵무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1990년대 이후 B-61 전술 핵폭탄 200여 기를 제외한 모든 전술 핵무기를 폐기했습니다. B-61 전술 핵폭탄은 전투기에서 투하하는 핵폭탄입니다. 따라서 공군기지에 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미국이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할 경우 미 공군이 운용하는 오산이나 군산기지에 배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전쟁이 시작될 경우 이를 알고 있는 북한이 해당 기지에 특수부대를 침투시키거나 미사일로 집중 공격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경우 미국은 전술 핵무기를 써보지도 못하고 위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Strategic assets are so important that we really don't want them on.
세 번째 방안은 기존의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겁니다. 확장 억제는 한국이 북한의 핵 공격을 받거나 위협에 노출됐을 때 미국이 핵무기와 정밀 재래식 무기 등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3일 워싱턴에서 제54차 미한 안보 협의회를 열고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미한 양국은 확장 억제와 관련해 정보 공유와 협의 절차, 공동 기획과 실행 등 네 가지 분야에서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미국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확장 억제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하다는 겁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다만 이제 미국이 핵 우산을 제공해주고 있고 확장 억제를 공약하고 있는데 문제는 북한이 ICBM을 통해서 미국을 때릴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미국이 한국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상황을 우리 국민이 이제 우려하고 있는 거죠. 과연 미국이 타격받을 상황에서 한국을 돕겠느냐. 그래서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성, 실효성.
전문가들은 확장 억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한국 간의 신뢰의 문제와 함께 인식차가 있다고 말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이미 한국에 충분한 억지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 한국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전략자산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한국 윤석열 정부도 미국의 노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핵무기 사용과 관련해 공동기획과 공동연습 수준의 역할을 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확장 억제를 둘러싼 한국의 의구심을 해소하려면 미국이 보다 전향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안정책국장은 이를 위해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5개국 정보협의체인 5아이스에 참여시키고 북한 문제 우선순위를 백악관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wo suggestions on that front. One, I think that there needs to be a more active discussion of South Korean and Japanese involvement in Five Eyes.
북한의 핵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이 확장 억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비와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고 전 지역 오전부터 가끔 눈 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하 2도, 최고는 영하 6도에서 영상 7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구름 많고 한때 비도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최저 영하 7도, 최고는 영상 6도입니다. 신의주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맑겠고 최저 영하 6도, 최고 영상 4도. 강계 흐리고 오후에 눈이 내리겠고 최저 영하 16도, 최고 영하 1도. 해주는 구름 많고 한때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오후는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2도, 최고는 영상 7도입니다. 사리원은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고 최저 영하 5도, 최고는 영상 7도입니다. 함흥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10도, 최고는 3도. 장진 흐리고 가끔 눈이 내리고 최저 영하 21도, 최고 영하 3도. 해산은 흐리고 한때 눈이 내리겠고 최저 영하 21도, 최고는 영하 6도입니다. 원산은 구름이 많이 끼고 최저 영하 6도, 최고는 영상 4도가 됩니다. 청진은 흐리겠고 최저 영하 10도, 최고는 0도로 예상됩니다. 선봉은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는 흐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14도, 최고는 영하 2도. 삼지연 흐리고 가끔 눈이 내리고 최저 영하 17도, 최고 영하 6도. 이어서 해상 날씨, 동해 구름 많고 한때 눈 또는 비가 내리겠고 물결은 0.5 내지 1.5m, 먼 바다는 오전에 1 내지 2, 오후에는 1.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 오전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끝으로 3개의 뉴스입니다.
의외의 3개 뉴스입니다. 올라프 슐츠 독일 총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투기 지원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슐츠 총리는 29일자 독일 타게스 스피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무기체계를 놓고 서로 앞지르기 위해 지속적으로 경쟁하는 것은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투기 지원 가능성은 전혀 이슈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숄츠 총리의 이날 발언은 최근 독일이 대대병력 규모의 레오파드2 탱크를 지원하기로 결정하는 등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국들의 군사 지원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공격에 맞서기 위한 장거리 미사일과 전투기 지원을 서방국들에 촉구했습니다. 러시아는 30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국들의 추가적인 무기 지원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우크라이나 외교부 부장관이 독일의 잠수함 지원을 공식 요청한 데 대해 묻는 질문에 서방국들이 그런 요구를 북돋우면서 무기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공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방국들의 추가 지원은 중대한 상황 악화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국가들이 점점 더 분쟁에 직접 관여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또 추가 지원은 사태 진행을 바꿀 잠재력이 없으며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독일과 미국이 레오파드2와 M1 에이브럼스 탱크 지원을 각각 발표한 이후 장거리 미사일과 전투기 지원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30일 자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완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펑 중국 국가보건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전반적인 전염병 상황이 낮은 수준으로 진입했다면서 다양한 지역에서 꾸준히 하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설 연휴인 춘제 기간 동안 코로나로 인한 발열치료소 방문이 연휴 이전 일주일에 비해 약 40%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우준유 수석 전염병학자는 지난 21일 연휴 기간 대규모 인구 이동으로 일부 지역에서 감염 건수가 급증할 수 있지만 중국의 80%가 코로나에 감염됐기 때문에 2에서 3개월 동안 급증 가능성은 적다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과의 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길 희망한다고 러시아 외교부가 30일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러중 양국 간 협력의 잠재력은 전혀 고갈되지 않는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간 2천억 달러 규모의 무역 목표를 예상보다 앞당겨 달성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상당히 심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외교사령탑인 왕이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이 다음 달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러시아의 일간 베도모스티 신문이 이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왕 주임이 방문 중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면담할 수 있다며 다가오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러시아 방문 준비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마우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왕 주임의 러시아 방문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이 같은 만남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해 9월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가 열린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만나 미국에 맞서는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가기로 한 바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코로나19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WHO 국제보건긴급위원회의 권고 의견에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위원회는 지난 27일 코로나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유지 여부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테드로스 총장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전환점에 있다는 긴급위 측의 의견을 인정한다면서 신중히 상황을 탐색하면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라는 긴급위원회의 조언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WHO는 분기마다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유지 여부를 판단해온 만큼 코로나19에 대한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는 앞으로 최소한 3개월 더 유지될 예정입니다. 한편 WHO는 이날 성명 자료에서 전 세계에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하위 변이가 이어지고 있고 일부 지역에는 인플루엔자와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가 조기에 발생하면서 의료 시스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WHO는 지난 2020년 1월 30일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처음 발효한 바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575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